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항상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한번 우리가 직접 가슴으로, 지금까지는 머리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가슴으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은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외롭고 낙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 내가 옛날에는 에브람송인데 지금은 에브람송이 아니라 그냥 에브람도 싹 잊어버리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파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착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 사람이 파파 파노랍니다. 이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저일 생각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파파 파노 할아버지, 내가 당신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 꿈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밖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세상이 빛에 정말 눈에 비쳐서 반짝거리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에서 눈을 쓸고 있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파 파노 할아버지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니까요. 이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았던 커피 잔을 내어놓고 커피를 끓여놓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께 이 커피를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눈을 쓸고 있단 말입니다. 추운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함께 커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이제 어느덧 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밖에 왜 주님이 안 오실까 하고 쳐다보는데 느덕여 담요를 가진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정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불러드려서 따뜻하게 좀 녹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서 안해드리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 발이 붉다 못해서 아주 새파랗게 된 아이를 안고 혼유물로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파파노 이 할아버지는 정말 예수께서 태어날 때 그 예수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구두를 적은 구두를 만들어서 그걸 고이 선반에다 간직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려고 내가 이게 고이 만든 이 구두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딱 신기니까 그냥 딱 맞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도 보내고 이제는 저녁 시간이 어두워도 가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음식을 이제 좀 빵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면 이제 빵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 거짓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불러가지고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이라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서 먹여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온다고 분명히 오저녁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점심 전에 겨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의자에 주저앉아서 생각하기를 결국 그것은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나 보다 했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파노 할아버지, 내가 갔는데 만났습니까? 보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가기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 보지 못했느냐? 못 봤습니다. 내가 아침에 청소하는 할아버지로서 내가 방문했고 점심시간에는 그 아이를 든 누더기를 간 여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고 저녁에는 거지를 통해서 방문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오셔서 모든 삶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분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지금 재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습니까요? 이 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주었고 추울 때 따뜻하게 주었지. 나는 오늘 당신이 환영하고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로 통해서 당신에게 찾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레오 톨스토이가 파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올려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외로울 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는데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요청 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오시는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찾아오시는 은혜 앞에 회복과 치유를 맛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다, 찾아서 교회 나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고 결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신 것은 정말 복받은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내가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 하루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는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자 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 같은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거 아닙니까요? 아브라함을 찾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붙잡힘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어떤 반대했거든요. 나는 그들이 고발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다시 그 나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에 가겠습니까? 지도자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굽니까? 묻죠. 스스로 계신 분,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잖아요.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또 그 지팡이로 물을 쳐보라. 지니 물이 피가 되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떻습니까요? 나는 입이 둔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했던가 봐요. 그를 통해서 대변자로 삼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선진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을 했다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슬픔에 잠긴 과부 여인 등을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는 사랑이십니다. 천지를 관리하는 사랑이라고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주시고 질서가 없는 혼돈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4일 동안 죽은 자를 살렸는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벌써 영생의 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에 넣어주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죽음으로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바로 그런 거라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그 보면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근데 이때야, 어느 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고 이를 이 기회의 점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정말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되느냐요? 심판을 부활하느냐, 생명, 영생의 부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생의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은혜로 찾아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럽니다. 너희 마치 주인이 혼집에 갔다가 이경에 올지 삼경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습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눈 뜨고 있는 것도 깨어 있는 거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항상 믿고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는 22번이나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마귀 권세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찾을 때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 권세가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능히 발견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운동선수들이 가장 첫 번째로 훈련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요? 서로 마주보면서 주먹을 던지면 눈을 깜짝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겁니다. 손이 가는데 눈이 깜짝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주먹도 치고 대련도 붙이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 있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 권세가 와도 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구나. 야 저건 참 예수가 왔나 보다라고 해서 속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가 쓸 것은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오시는 그때야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이 근신하라고 우리 바울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부끄럼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마귀가 올 때에 내가 바울 달고 그리스도 안에 너는 누구냐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거가 있죠. 내가 바울에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너는 누구냐?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무서워하는 것이 사탄 권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되는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중심은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영접한 것을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그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는 악한 일, 선한 일 다 감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만 하게 되면은요, 감사만 하게 되면 마귀 원세가 틈을 타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기뻐하는데, 이거 계속되나요? 아니, 마귀 권세가 오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틈을 타는 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사에 또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올 때는 내가 이걸 무찌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물리쳤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시험에 들거나 무엇에 있거나 좀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로 영접하는 주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한 자 누구든지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와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는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 기뻐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는 전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심령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자, 성령으로 충만된 자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말씀을 했고요. 우리 항상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가졌으므로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받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